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을 제가 수없이 읽고 또 제법 말해 강론했지만 여전히 이 성경에서 여기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할 때 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은 놀랍게도 성경학자들도 이렇게 많이 얘기한 것이지만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것이다 라고 놀랍게도 그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제가 본 여러 책들도 좀 모호하게 이 성경을 내고 있고 이 어린 아이가 같이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이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가장 바른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우선 기독교에 대한 이런 글에 대한 비판자들의 글이 먼저 생각납니다. 러셀은 이런 얘기를 했죠. 기독교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가 볼 때 지성과 과학을 경시하는 태도다. 이 사람은 이제 수리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 과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이 얘기를 얘기하면서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지성과 과학을 경시하는가? 그건 바로 복음서에서 물려받은 것인데 예수가 어린 사람들에게 어린 아이들처럼 되라고 한 것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미분이니 통화원칙이니 현대의 질병 퇴치법이니 하는 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교회의 임무는 이런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을 죄악시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는 말하기를 지식을 갖게 되면 교회가 지성의 교만으로 이어지고 교리에 대한 의문을 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회자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렇게 해서 이 맹목성과 유치함을 찬양하는 것이 기독교라 얘기를 합니다. 자주 제가 인용하는 이 니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렬하게 규탄하죠. 오 무리한 바보들이여, 어리광대들이여, 왜 그대들은 내 앞에서 그대 자신을 위장하고 있는가? 그대들은 마침내 어린 아이가 되었다. 그래서 경건해진 것이다. 또다시 어린 아이처럼 기도하고 손모고 사랑하는 하나님하고 불러서니 말이다. 이제 우리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지상의 나라를 건설해야지 어린 아이에서 벗어나야 한다. 네 자신의 동굴을 떠나라. 그대 나와 그대들의 뜨겁고 어린 아이다운 이 방장과 이런 것을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 그렇게 니시는 말하죠. 미슐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프랑스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책들 꽤 우리나라에 번역이 많이 됐는데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갓난 아기 같아야 하느니라. 순진한 마음으로 태평차게 철부지처럼 다투지 말고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느니라. 이런 말이 교회가 타락한 세상에 청천벽력처럼 내린 자상한 충고였다. 미슐레는 특별히 불황생명이나 여성의 행명 문제를 굉장히 깊이 다룬 사람입니다. 그 역사책은 그런 것이 많은데, 마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책을 썼죠. 이 사람은 말하기를 기독교는 이런 가난 아이와 같아. 그래서 모든 걸 순진한 마음으로 태평하게 철부지처럼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그가 볼 때 이런 타락한 세상에 이 불의한 세상에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여성이 억압받고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기독교가 들어감으로써 이런 논리적인 길이 다 막혀버렸고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모방한다 하면서 모든 것이 잘 되리니 반복하고 뺏기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알다시피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이 기독교를 이 유아기적인 이런 그 상황에 처한 한 인간 모습으로 풀어가 아주 아버지의 어떤 것에 반항하지 못하고 언제나 거기에서 주눅들은 아들의 복종하는 아들의 모양의 형태의 방식으로 무력함과 무능함의 방식으로 기독교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되라고 할 때 이 말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의 끝없는 비난에 사로잡혀가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기독교 안에 갖고 있는 이 어린아이란 말을 갖고 있는 이 반지성주의 같은 것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기독교의 어떤 교리나 이런 것에 절대로 어떤 문제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여성 안수 제도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 어린아이란 말을 그런 식의 어떤 아주 굴종과 모든 기존의 체제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알다시피 기독교가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아까 뭐 니체나 러셀이나 이런 사람이 말한 것처럼 결코 유치한 상태의 유아기에 머물러는 무비판적인 태도를 가지라. 우둔한 군중이 되라 하는 건 아니죠. 성경은 끝없이 지식과 지성과 깨달음과 판단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하고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이 따라갈 때 그것을 구별해내고 그것을 밝히는 것이 그리스도인에 가는 중요한 신앙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지식을 불러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 번제보다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잘 설명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영화 가운데 그 더 헬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1년 우리나라에 개봉했는데 뭐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냥 넘어간 그런 영화입니다. 이제 미국의 흑백 그 투쟁 시대 1960년대 미시시피 잭슨이란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그 60년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비롯의 중심으로 미국의 그 흑인 민권 운동이 막 일어나서 엄청나게 그런 그 일어났던 그런 배경입니다. 이 영화의 아주 특징적인 것은 물론 뭐 그게 여러 얘기해 갖고 있는데 거기에 등장한 사람이 흑인 가정부입니다. 이 흑인 가정부는 백인의 이 잭슨의 이 가정에 흑인 가정부들이 많았어요. 지금 요즘 우리나라에 뭐 필리핀에서 뭐 가정부를 뭐 그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처럼 흑인들이 백인 집에서 고용돼서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보는 그런 가정부를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가정부 얘기를 이 작가가 이제 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특별하게 우리가 한번 주시하고 싶은 것은 이런 과정에서 이 흑백의 그 가정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갈등들이 일어나고 멸시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아이들이 이 흑인 가정부를 대하는데 놀랍게도 자기 어머니보다도 좋아하고 따른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른들은 이 흑인 가정부를 검은 피부에서 그러니까 그 하나로 차별하는데 이 아이들은 백인 아이들이 그 흑인 가정부를 마치 어머니처럼 아무런 서스럼 없이 대하고 그렇게 지내고 계속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밖에는 뭐라고 할지 몰라도 이 뭐냐하면 이 아이들에게는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 내 모든 걸 돌봐준다. 이것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흑인이 백인이 하는 피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누가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내게 참 좋은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지 그들에게는 흑인이란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제일 먼저 드리는 것은 뭐냐면 어린 아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영접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왔을 때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그들에게 참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의 지금까지 말씀한 메시아의 예언들을 하나씩 이루어가고 실제로 그렇게 할 때 그 마음이 그냥 열려서 그가 복수의 아들이다. 그가 아무 공부도 하지 않았다. 그 어떠어떠하다는 것이 그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그가 누구의 집안이며 율법을 얼마나 지켰으며 얼마나 배웠으며 그리고 정결례식을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는 문제가 관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그에게 하는 그가 하는 행동과 그의 사랑과 그가 걸어간 발자취와 그가 안식일에 대한 태도와 이런 하나하나가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냥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말씀하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어린 아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니까 흑과 백이란 이런 피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로 그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그가 나를 사랑하며 그가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대했고 그것 때문에 그냥 아무런 스스럼 없이 뭐야 세상이 어떻게 하든 다가가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손길을 기뻐하고 그 말씀이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이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어떤 율법학자들과 랍비들이 주르르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언어라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가 얼마나 쉽게 다정하게 뜨겁게 말씀하는 것 속에서 그냥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앞에 있었던 것이 바리새인과 세리 얘기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얘기 어제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이런 일을 했고 저런 좋은 일을 했고 뭐 하루에 뭐 일주일에 두 번을 금식 기도를 하고 뭐 십일조를 잘 드리고 뭐 이런 착한 일을 하고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세리는 왜 했습니까? 다만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거저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는 것이고 가슴을 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 좋은 것을 알면 좋은 것을 알면 좋은 것에 마음을 열고 좋은 것을 따라 행동합니다. 어른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영악한 아이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시고 얘기해 보면 이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 아이란 것은 바로 그런 거죠. 그들은 아는 것이 적기에 없기에 예수란 진리에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무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웃의 슬픔에 아파하고 아직 불의에 적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일 태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다가온 은혜와 그 역사와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거죠. 마음이 닫힌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가진 것이 적기에 자신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들은 아는 것이 없기에 진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안드레센 동화집의 그 뭐, 벌거스버슨 임금님 같은 것이 이제 그거죠. 임금이 사기꾼에 속아서 옷도 입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임금은 자기 자신이 가장 화려하고 신기한 옷을 입었다고 자랑하고 뻐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무도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칭송합니다. 왜냐하면 임금이란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들은 그가 옷을 벗었다는 것을 그냥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볼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아이들이죠. 옛날 중동에서는 아이들이 하찮은 존재였고 그리고 사실 역사에서 어린 아이가 지금처럼 이렇게 대접받은 시대는 최근 물론 이제 이 여성과 어린 아이는 특별히 그랬습니다. 이제 여성의 권리의 문제도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많이 이제 되었지만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숫자를 헤아릴 때 5천 명 하면 여자와 아이 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여자와 아이는 숫자에 헤아리지 않았던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냐면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돼야 사람이고 아이는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 유치란 말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서신 같은 경우에는 젖을 먹는 자마다 아이들의 어린 아이의 의인, 뭐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도다. 이런 말들은 그 당시 쉽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린 아이를 지극히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가장 모범으로 말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프랑스의 이 필립 아리에스라는 이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재밌는 주제를 많이 씁니다. 죽음의 역사 이런 글도 쓰고 그 다음에 한 제가 몇 개 세 개인가 이런 그런 문제를 이제 다룬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동의 탄생이라고 해서 아동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700쪽이 되는데 긴 책에 아동 이 어린 아이를 역사가 어떻게 다루는지를 이제 그 글을 씁니다. 이 프랑스 사람들은 참 이런 거 보면 참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그 참 그런 걸 갖고 무슨 주제를 갖고 쓸까 싶지만 이분들은 아 그렇게 쓰죠. 아 이분들이 썼던 책이 이제 눈물의 역사 이런 것도 이 무슨 역사일까 싶은데 그런데 단지 호기심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인간과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들을 담아내고 있죠. 이 책에 보면 세상에서 17세기쯤 될 때 그가 볼 때 이 어린이에 대해서 조금씩 그 존재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 예술을 그가 이제 본 게 뭐냐면 그 그림들이죠. 그 도상이라고 해서 이 그림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문맹이니까 이 성경을 할 때 글을 잘 읽지 못하니까 대부분 그림을 그려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성경에 보면 필사책에도 보면 그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세 시대의 그림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그림을 500여의 그림을 이제 딱 설명 그 그림을 보이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 보이는데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둘러 있습니다. 500여 사건에.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있는데 한 작은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누군가 싶더만 분명히 어른들은 키가 이만큼이고 아이가 이 작은 남자도 한 절반 정도 되는 난쟁이 같은 작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뭘 들고 있냐면 물고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은 진짜 완전히 나이가 든 청인인데 키는 조그마한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아리에스는 설명하기를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은 아이를 어른이 되지 못한 존재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기이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놨다. 그러니까 이 아동이란 것은 어쨌든 모자라고 부족하고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동문학가 가운데 가장 참 제가 볼 때 존경하는 분은 이 권정선 선생인데 이분이 이런 대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어떤 사람들과 오니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룬 주제가 최대의 과제가 인간 회복이라고 그렇게 하는 과제였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주제를 그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주제를 두고 우리 아동문학가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작품을 대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아동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성인 소설가 문학가보다도 자기가 볼 때는 노력을 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린 아이를 뭔가 미숙하고 모자라고 유치한 존재로 보고 있어서 아동문학을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고 있으니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야, 그렇지. 어떤 일에서 그 어린 아이란 존재가 그 자체로서 아름답고 위대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걸 생각하지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뭐 이 아이는 뭐 자라야 할 존재고 끝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문학 작품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쉽게 글을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계속 말씀해 드린 것은 어린 아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끝없이 모자라는 존재, 거기서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했다면 예수님은 놀랍게도 우리 인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아이라 하여도 그 행위를 말하고 사람됨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 보통 인간의 세상의 질서 혹은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여러분 긍정에 기리야 합니다. 저는 지극히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알다시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앞에서는 끝없이 긍정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다른 불의한 것에 부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유아세례의 문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아세례. 아이가 뭐 한 살도 안 됐는데 뭐 안다고 세례를 주나? 제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것에 비판적인 생각이 많았습니다. 세례는 믿음의 고백인데, 그래서 좀 더 과감한 종교개혁 시대의 제세례파는 세례를 주는 것을 철저히, 유아세례를 철저히 금하고 유아세례 받은 사람에게 제세례를 주었습니다. 이건 기존 가톨릭 체계에 대한 비판이었고, 또 그것을 최대한 비판으로서 이 제세례파는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유아세례가 가진 중요한 의미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은 인간의 결단과 고백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님의 은총으로 이끄실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고 부탁하고 드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유아세례는 매우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을 따른다면 유아세례는 아무리 작은 아이라도 그것을 하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유아세례는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의 뭐 풍습이 되고 관습으로 끝나는 것은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성경에서 제가 얼마나 잘 설명했는지는, 그래서 마치 무슨 학교의 답안지처럼 하나님 나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인 것은 1, 2, 3 이렇게 제가 지금 답을 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그를 답을 드릴 만한 그런 그 정리는 안 됐고요.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이를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죠? 긍정하며 아멘하며 받아들이시는 것. 이게 어린아이 자세입니다. 다른 데는 우리가 이렇게 어린아이 자세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총 앞에서는 그렇게 열릴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이죠.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당신의 나라를 나타낸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편 2절이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대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런 무식하고 소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지혜는 우리를 어린 아이로 돌아가게 한다. 이런 파스칼의 말들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시대에 제사장의 타락과 모든 것이 무너지신 시대에 어린 아기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왜 어린 아이 사무엘을 불러 하나님의 길을 말씀하셨을까? 오늘 또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시를 두 가지죠. 하나는 이 정약용 선생이 지은 어린이란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가 있는지 모르시죠.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정약용의 어린이란 시입니다. 어린 아이 아름다운 맑은 그 얼굴 허리나 맑으나 도무지 걱정 없어. 풀밭이 따스하면 달리는 송아지요. 과일이 익으면 나무 타는 원숭이라. 언덕 위의 집에서 쑥대 화살 날리고 웅덩이 시냇물에 풀잎에 띄우네. 어지러운 세상 일에 얽힌 자들이 너와 같이 더불어 놀만 하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란 거죠. 유한진이란 사람이 시은 위대한 유산이란 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아비를 기다리며 아가와 함께 읽은 예수의 생애, 네 눈이 보아 내는 참모습 그대로, 네 귀가 들을 수 있는 옛 음성 그대로, 젖먹는 네 입이 처음으로 부르는 그 위대한 이름, 아가야 네게 줄 나의 제사는 오직 그의 이름뿐이지.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게 나이가 들었지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아이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어린 아이 그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린 아이로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말이겠죠. 항상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언제나 긍정하고 또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다면 참